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준비가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쫓겨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참 이 공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작년 성경 공부 이 구약 역사를 공부하는 게 어떤 지체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맥락을 따라가면서 머릿속에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집중을 우리가 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지체분들이 이 순간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을 섬기는 게 이렇게 반드시 즉흥적인 은혜를 동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듣는 분들의 인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인내를 갖고 또 우리가 힘을 써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담아두면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시간이 감에 따라 열매를 맺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스터디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한 부씩 가져오셨을 텐데요. 지금 처음이라 조금씩 계속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것도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기억에 남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1페이지는 지난 시간 복습용입니다. 아마 보고 바로 적으실 수 있는 그 괄호 안에 빈칸을 적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네, 사실 잘 보면 빈칸 안에 들어갈 말들이 그 위아래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제가 이게 저희 집에서 작업했던 것과 지금 교회에서 인쇄할 때 약간 포맷이 달라져서 좀 차이가 생겼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4페이지인가 4페이지 5페이지일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왕국 멸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586 이때 세 번째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도 전부 다 바빌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오늘 선한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하나님은 성전과 왕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경고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한 100여 년 전, 정확히는 한 120여 년 전인데 이때가 히스기야 왕 시대였고요. 이때 히스기야 왕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이 아하스는 상당히 악했던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와 달리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몰렉을 섬겼던 자였어요. 이 몰렉의 대표적인 악행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들, 성경에는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딸들보다는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의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죽였다고 하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인 거잖아요. 그죠? 물론 왕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으니까 이복 형제인지 뭐 친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복 형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자기의 형제가 아버지의 손에 이렇게 불에 타 죽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뭐 제 생각인데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해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6년간 섭정을 했어요. 섭정이란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왕좌에 앉아 있을 때 후계자가 될 자기 아들이나 아무튼 그 후계자를 왕으로 임명을 해서 공동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후계자가 왕위를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죠. 히스기야는 6년간 섭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섭정 기간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 섭정을 하던 마지막 해라면 아버지 그 아하스가 죽었던 해겠죠. 이때가 주전 722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단독 왕이 딱 되던 그 주전 722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주전 722년? 이것도 유다가 멸망했던 해가 몇 년이라고요? 586. 예, 주전 586이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아주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뭐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주 끔찍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 그런 나라였어요. 이때가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바로 그 해였어요. 그러니까 단독 왕이 되던 그때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봤더니 히스기야는 그리고 또 지난 수년간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봤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단독 왕이 된 직후부터 철저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점증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서 대수로 공사를 시작하고 완성했습니다. 이 대수로 공사가 얼마 전에 박노차 형제님이 우리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그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된 그겁니다. 그림 참고로 보여드리는 그 그림 보시면 2-1에 히스기야 수로가 있어요. 이 수로는 성 밖에 기혼샘의 지상 노출을 막고 이 기혼샘이 성 밖에 이렇게 드러나 있던 샘이었는데 그 섬 지상 노출을 막았어요. 위에서. 그리고 지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흐르도록 한 525m를 뚫었던 대공사였습니다. 이 대공사가 여기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글자 히스기야 터널 여기 33m로 돼 있네요. 그 글자 밑에 보면 굴착시 만난 곳 있죠. 이렇게 뚫고 가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터널은 성 안으로 연결된 그 샘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어떤 연못이라고요? 네, 실로암. 자, 유다의 구원과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열왕기하 20장을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 이때가 바로 주전 712년이었습니다. 이 14년이 되던 해에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시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에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를 아시리아로부터 구해주실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서 병에서 낫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최강국은 그 아시리아였어요. 그쵸? 한 8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고, 아시리아한테. 히스기야가 14년이 되던 해에 왕이, 약속을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총 29년을 통치했는데, 병에서 한 후에 연장된 수명이 15년이니까 이때 통치가 1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산헤립 유명한 왕이에요. 이 산헤립 왕이 침공해서 가나안을 정벌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산헤립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살만헤셀 5세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였어요.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립이 북왕국 그 점령 사마리아 지역을 다시 한번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이 가나안을 정벌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시기적으로 아마도 산헤립이 침공해서 가나안 도시들을 한창 무너뜨리고 있었을 때로 보여집니다. 산헤립은 그 침공 초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유대에 있던 도시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황을 해서 상당량의 금과 은을 산헤립에게 보내며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했냐면 그 성전을 이렇게 금으로 입혀놓잖아요. 저번에 그 미얀마 갔더니 거기도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겉에 금으로 해놨더라고요. 금이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와도 변색이 잘안 돼요. 금은 거의 다른 원소들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철로 해놓으면 이렇게 철 뭐죠? 누렇게 빨갛게 그 철물 들잖아요? 근데 금은 오래 갑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사내립에게 갖다 바쳤어요. 화친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내립이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진 않지만 이때 사내립이 그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막 떠들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나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떠들었던 게 바로 사내립이었고요. 그러자 사내립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부하들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제발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니네 말로 해라. 우리 백성들 좀못 듣게. 우리는 고위층들은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해라, 시리아 말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요. 하나님은 15년을 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6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직후에 산헤립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게 19장 35절입니다. 그리고 침공은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장 보고 있지만 18장, 19장에 이 산헤립이 침공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요두 개가 사실 같이 일어났던 일인데 성경 기자는 그걸 이렇게 나눠서 사건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그 사내리 군대를 없앤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유다의 구원과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는 좀 분분합니다. 산헤립의 침공 전인지 아니면 침공 도중인지 침공 후인지요. 저는 여러 정황상 침공 그 도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유다의 구원은 천사에 의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제 죽음으로써 성취가 됐고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도 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2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산헤립의 침공 전이었다면, 이 산헤립 침공 초기에 히스기야가 그 불안해서 금은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쵸? 예. 그 성전의 금까지 벗겨서 사내립에 갖다 바쳤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침공 전은 아니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열왕기 하의 서술 순서에 따라 사내립의 침공이 18, 19장에 있고 지금 이 약속이 20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일에 이 경우라면 19장에서 사내립이 이제 그 18만 5천 명을 잃고 퇴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퇴각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유다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내립은 다시 침공하진 않았어요. 예, 아시리아가 요 시점 이후에 다시 침공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침공 도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히스기야 시대의 중근동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주전 727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5, 6년 전에 이 당시에 중근동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단연 아시리아였습니다. 주전 722년 살만헤셀 5세가, 지금 요거 그림, 그 그림 2-2 주전 8세기 중근동 요 지도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살만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바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소간의 왕권이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지만, 아시리아는 이 살만헤셀 5세의 아들과 그 손자였던 산헤립 시대를 거치면서 한 10여 년간 아시리아는 아시리아 동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바빌론 지역을 한 10년간 반란을 진압하는데 소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아 가운데 크게 있죠. 그 지역, 니느웨에 있는 요 지역이 아시리아의 주 무대였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바빌로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아래에 엘람이 있어요, 엘람.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에 메대가 있죠. 이 메대가 나중에 고레스 왕이 이제 시작되는 근거지입니다. 메대 페르시아. 이 아시리아는 이 10여 년 동안 바빌로니아, 이 바빌론과 엘람을 정벌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빌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 이게 좀 어려워요. 아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답입니다, 이게. 브로닥 발라단은 아시리아의 사내립을 피해 다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톰과 제리처럼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빌론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눌려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동쪽을 다 평정한 후에 사내립은 이 제국의 서쪽, 그러니까 이집트와 그 길목에 있던 유다를 중심으로 한 반아시리아 동맹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때 유다와 뭐 시돈, 두로, 또 암몬, 에돈 이런 데가 다 반아시리아 동맹으로 뭉쳐있던 때였어요. 산헤립은 기세당당하게 군대를 서쪽으로 돌려서 블레셋의 가자와 아스돗을 쉽게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제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군대조차 그 가나안의 에그론이라는 평야지대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 이집트까지 격퇴당하자 작은 나라였던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은 즉각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거침없이 가나안의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던 와중에 히스기야만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이때 이제 산헤립이 예루살렘도 점령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치시면서 산헤립은 군대를 잃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 열왕기하 19장 맨 뒤쪽 37절 이쪽을 보시면 산헤립이 패배한 이후에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성경에 바로 그 다음 구절로 되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해 보면 산헤립이 예루살렘 전쟁에서 져서 도망간 이후에 바로 죽은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헤립이 한 10여 년 동안 이 가나안 쪽은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니 다시 산헤립이 그동안 10년 동안 그 바빌론 이쪽 바빌론 브로닥 발라단 여기를 이렇게 점령을 잘 하고 다녔었잖아요. 가나안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았고 다시 자기가 자신 있던 동쪽으로 와서 동쪽을 또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의 이 기적적인 승리는 아시리아 제국 서편의 이 국제 정세에 결정적이었고 더불어 동쪽 전장이었던 바빌론과 엘람에까지 소문이 다 났습니다. 유다 전역이 황폐화되었지만 아시리아를 상대로 한 이 큰 승리는 히스기야를 아마 상당히 고취시켰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역대기야 32장 2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동쪽의 왕, 바빌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서 상당량의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주었습니다. 이 브로닥 발라단은 성경에는 요 장면만 나타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를 찾아보면 히스기야가 산헤립 왕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한 10여 년간 이 산헤립한테 쫓겨다녔던 그 왕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저 멀리 서쪽에서 그 산헤립을 아주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산헤립에게 엄청난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병에서 이렇게 회복된 것까지 축하하면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동쪽의 바빌론, 엘람 연합을 해체시켰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패퇴시킨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을 자기가 하룻밤 사이에 물리쳤으니까 그럴만도 하겠죠. 히스기야는 바빌론의 사자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산헤립과의 전쟁 초기 그 조공으로 바쳤던 금과 은도 아마 다 되찾았을 것입니다. 산헤립은 거의 맨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히스기야의 창고에는 그래서 보물들이 다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대언자 이사야가 이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같은 이사야 맞나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네, 맞아요. 그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 이 대언자 이사야, 우리 이사야서를 쓴 그 이사야가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 이사야가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심하게 꾸짖으며 이 사자들의 나라, 온 사자들 누구죠? 바빌론?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부하를 가져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7절이죠. 더불어 히스기야의 자손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손이니까 그 다음 왕들이겠죠. 후대 왕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 내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제가 정말 왕들 중에 잡혀가서 내시된 사람 있나 찾아봤더니 일단 성경 기록에는 잡혀간 사람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처음 보시면 그 여호야긴도 느부갓네살 왕의 2차 포위 때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4시가 됐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 4시가 됐겠죠. 그 사람이 4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드기야도 잡혀갔잖아요. 눈 뽑히고. 근데 이 사람도 4시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했던 요 말씀은 한 120여 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당시에 바빌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 바빌로니아 왕국은 힘이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 아시리아는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서쪽의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동쪽의 바빌론 역시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탄압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러한 아시리아에 끊임없이 투쟁을 해오던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엘람의 후원을 받고 있던 이 브로닥 발라다는 서쪽의 유다까지 끌어들여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유다에서 패배한 이후에 다시 동방 원정을 시작을 했고요. 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산헤립을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브로닥 발라다는 끝까지 산헤립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다시 한번 이 산헤립에 의해서 바빌론은 초토화되고 엘람 왕국과의 동맹은 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브로닥 발라단이 다시 한번 뭐 아니 다시가 아니라 이 산헤립을 이기고 승리를 했다면 아마도 바빌론이 조금 더 빨리 커져서 쳐들어왔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100년 정도 여유를 유예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는 분열한 국 시대에 있어서 그 보기 드문 신실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역대하 32장 말씀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6절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얻은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에 취해 있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얻은 것이 나의 힘과 내 재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쭐대고 자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아시리아 군대에 쫓겨다니기만 하던 그 브로닥 발라단에게 아,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난 너처럼 그렇게 10년이나 패배하고 도망다니고 이러지 않았어 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이 자기 나라의 보물단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멀리서 사신이 왔는데 사절단이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 이 보물단지를 다 열어버리고 하는 것들 그 마음이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일에 옆집이 정말 도둑놈이 살고 있고 강도가 살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있다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못 보여줘요. 옆집에 흉악범이 살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더 잘났고 네가 그래봤자 이거 못 뺏어가 라고 자신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을 것입니다. 국력이 약하면 이게 누구에게 뺏길지도 모르는 이 보물들을 쉽게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치기 직전까지 히스기야는 온 유다의 성읍들을 다 뺏긴 상태였고요. 예,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던 상황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이 죽을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그 15년의 삶을 이렇게 더 얹어서 덤으로 더 얹어 주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었을 때 이게 나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정의 사람들로서 성공했을 때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교만과 죄악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내 안에 반드시 교만과 죄악의 씨앗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양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겸손해지는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수가 많음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조치를 감행하셨고요. 또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부와 명예와 존귀함을 얻었을 바로 그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의 물꼬를 트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자기의 그 부와 명예가 가장 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마음을 방심함으로써 후대에 이스라엘 내내 고생을 이제 하게 되는 우상숭배 물꼬가 트이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군데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 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라. 너는 이날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혹시라도 우리가 배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성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교만과 내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배려해 주시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앞에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히스기야는 어쩌면 보물들만 뺏기고 아들들 중에 일부만 잡혀가는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본 바와 같이 유다 왕국 역사 끝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모든 재물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라고 경고한 대언은 한 120년 이후에 단지 재물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 왕국 자체가 멸망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종결이 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물론 왕국의 멸망이 히스기야의 이 한순간의 교만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자신의 육신의 자랑으로 소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계기가 이제 물꼬가 트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내가 배부르고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고 나의 것들이 번성하고 내 소유가 늘어날 때 내 마음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처럼 또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대에 그리고 또 이후 나중에 더 큰 것들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의 교만이 깃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이 히스기야 시대의 여러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참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진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